시사 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와이드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네, 북한이 과연 3차 핵실험을 할지, 한다면 언제 어떤 실험을 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1, 2차 실험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그래서 핵실험을 막으려는 외교적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오늘 시사 초점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오늘은 이런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으려는 외교적 움직임과 이번 사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촉구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 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둘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상황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네,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축제죠. 슈퍼볼 시합이 열린 지난 주말에 한반도 시간으로는 지난 4일이 될 텐데요. 북한이 이날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그날은 일단 그냥 지나갔고요. 이후 정확한 날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16일,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각국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관련국들 움직임이 빨라졌죠?
네, 그야말로 북한의 3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외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4일 새 수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 물론 취임식은 그 전에 했지만 이날부터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벌써 한국의 김성한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역시 초점은 북한 문제였습니다.
일종의 전화 외교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 여기서는 핵실험이 되겠죠. 북한이 그런 수순을 밟을 경우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자, 여기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도 전화통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김 장관과의 전화통화와 아주 비슷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이 케리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북한 핵 문제라는 아주 큰 도전을 안게 됐는데 결국 그 중국을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쪽과는 얘기가 좀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케리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과 전화 논의를 한 뒤에 이틀 뒤에 양제츠 중국 외교부 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국무부 발표를 보면 두 사람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적 수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특히 북한이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087호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에 대해 얘기를 했다는 것과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어느 쪽입니까?
네, 일부 언론은 마치 케리 장관과 양제츠 부장이 북한에 향후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국무부 발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지 북한에 그런 압박을 하는데 양제츠 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만큼 국제사회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지는 그래서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중국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외교 라인이 접촉을 했죠?
네, 역시 북한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다급함이 묻어나는 만남이었습니다. 한국의 북핵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장지진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났는데요.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 핵실험 저지를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 중국 측에 이렇게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 특별대표는 중국도 외교적 설득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중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간 외교 채널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 외교뿐만이 아니죠. 한쪽에서는 군사적 압박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미한 양국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탑재된 미군의 핵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과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함, 또 한국군의 이지삼인 세종대왕함이 참여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의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 일종의 무력 시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발끈했겠네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이 논평으로 맞받았는데요.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고 핵전쟁을 터뜨리기 위한 책동의 서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추가 제재에 나선다, 뭐 연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이목이 지금 북한 핵실험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현철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이어갑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전 핵실험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차 핵실험의 의미,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직접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죠.
네, 유익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핵심이 담겨 있는데요.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1, 2차 실험 때와는 다른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서 기술적인 진전을 보일 경우 한반도 안보 문제의 근본 틀이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런 위기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수소폭탄을 실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 언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볼 때 서쪽과 남쪽 갱도에서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 수소폭탄도 북한이 실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핵폭탄보다 훨씬 큰 폭발력을 지닌 수소폭탄을 실험한다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도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폭탄에 대해서는 김 장관이 직접 언급하지를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소폭탄 전 단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군 당국에서 나왔는데요. 한국의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말인데요. 북한이 플루토늄 핵폭탄 실험을 이미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번엔 더 강력한 실험에 나설 것이란 설명입니다. 핵융합기술을 이용한 수소폭탄의 전 단계로 증폭 핵분열탄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이걸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축 우라늄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두 번 하면서 플루토늄을 사용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번에는 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승조 합참의장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을 동시에 실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고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우라늄탄 실험이 성공한다면 핵폭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플루토늄과는 달리 농축 우라늄은 원자로 없이도 생산할 수 있어서 외부에서 탐지해내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한다면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북한의 비핵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상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닉시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I think is another important piece of evidence that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닉시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닉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도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긴급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의 핵위협에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제안했고 민주통합당도 이를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세계 경제가 위기인데 북핵 문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제 역할을 다하려면 우리 모두가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엔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비하고 있죠. 이번 달은 한국이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라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을 텐데요.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가 확고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숙 대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결의 2087호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안보리의 권위를 해치는 위험한 시도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유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 상원의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013 회계연도 농업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농업법안으로 책정이 된 예산 중 어느 부분도 평화를 위한 식량법 제2조에 근거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따라 면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화를 위한 식량법 제2조는 미 행정부가 외국의 긴급 식량 사태와 개발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을 해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국제개발처가 민간 비영리단체들과 세계식량기구 등을 통해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이 법으로 금지되는 겁니까?
예,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주 이른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난해에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존 케리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이 같은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수정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고 이를 포함한 농업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그 재정 협상 등에 밀려서 농업법안을 처리하지를 못해서 미 의회 전체를 통과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리드 상원위원이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된 안을 그대로 수정 없이 2013년도 농업법안으로 재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 상원 농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또 상원 전체 회의 통과가 남아있고요. 또 하원이 별도의 농업법안을 발의를 해서 자체 심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 상원 안과 또 조율을 거쳐서 최종 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법안이 이미 지난해에 상원을 통과한 것이니까 이번에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법안은 구체적으로 평화를 위한 식량법 제2조의 예산을 대북 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한 것이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법안의 통과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북한의 3차 핵실험 움직임 앞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인적 교류가 크게 위축됐다는 보도도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미국에서 공연을 펼쳤던 북한의 조선 태권도 시범단은 올해도 미국 시범 공연을 추진을 했지만 북한이 미북 간 2.29 합의를 깨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계 한국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 노력도 진전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개 직전까지 갔었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도 진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11년 10월 북한 내에 6.25 전쟁 중 실종 또는 사망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7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미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발굴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VOA에 밝혔습니다.
그래도 국제구호단체들은 규모는 작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오는 9월까지 밀가루 600톤을 북한 내 7개 지역에 보낼 예정입니다. 밀가루는 빵과 국수로 만들어져서 4만 5천여 명의 현지 어린이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또 영국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쉘터박스는 지난달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겨울용 텐트와 깔개가 들어있는 박스 200개를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집을 잃고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요. 이 단체는 수주 내에 연장과 텐트, 난로, 또 방한용 깔개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지난주 대북 인도적 구호와 관련된 소식 알아봤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이번에는 한 주간의 북한 인권 관련 소식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국제사회에서 최근 북한에 대해 주목하는 게 두 분야가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북한 정권의 핵실험 강행 움직임, 그리고 25일부터 개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조사 결의 여부인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사 결의를 채택하면 그동안 핵 문제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 기자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요점이 뭐였죠?
예, 마르츠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의견은 매우 명료했습니다. 첫째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유엔에서 작성하거나 결의한 보고서와 자료들이 60개에 달한다. 이 신뢰할 만한 많은 자료들이 모두 북한에서 인민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가 이런 끔찍하고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해서 검증하고 증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때가 왔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지 올해로 10년째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에 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죠. 2005년부터는 또 유엔총회가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10년 연속 유엔이 결의안을 채택한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합니다. 10년 동안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차곡차곡 인내로 자료들을 축적한 만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게 바로 특별보고관의 지적입니다.
네, 다루스만 보고관이 지난 1일 유엔의 정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네, 총 9개 분야에 걸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루스만 보고관의 지적을 북한 주민들에게 반문하는 형태로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을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까? 또 내 가정의 먹고 살 권리를 위해서 자유롭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거래를 할 자유가 있습니까? 직업과 직장을 자유롭게 바꿀 자유가 있습니까? 정권의 실책과 당 간부들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자유가 있습니까?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을 자유가 있습니까? 또 당국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당한 사법 절차를 요구할 자유가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유가 북한에서 모두 유린되고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은 북한 당국은 다루스만 보고관과 또 그 보고서를 모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며 전면 배격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은 서방 세계 출신이 아닙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과 유대 관계가 좋은 인도네시아의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또 국제 조사를 촉구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인도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립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이런 배경 때문에 국제 전범 재판소 판사를 지냈고 북한이 참여하는 비동맹 운동,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으로 블럭 불가담 운동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 대한 유엔의 조사 결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르스만 보고관은 조사 결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대화를 나눈 유엔 인권이사국들 가운데 그런 조사 하지 말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나라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일본은 이미 조사기구 설립에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뒤 21일 혹은 22일쯤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조사 결의를 채택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국제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가 설립돼서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북한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위원들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을 방문해 탈북자들과 당국자들을 면담해 증언을 듣고 또 위성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최종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합니다. 그냥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인권을 탄압한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도 권고합니다. 유엔은 이를 토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가해자들을 제소할 수 있고 유엔안보리는 정치적 제재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는 핵 문제와 식량난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북한 역시 핵무기 보유가 김씨 왕조의 유일지배체제 보위를 위한 최종 수단이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 명이 아사하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정치적 구도 속에 북한 주민들만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김씨 왕조의 공포와 통제 정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를 요구하기 힘든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기구 설립은 북한 주민 보호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첫 실질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사기구 설립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환기가 될 수 있고 또 개선을 위한 압박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계속 이를 무시하면 지도자 김정은과 국가안전보위부의 고위층 등 당국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돼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인권 소식 김영권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시사상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릅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silver girl. Sail on by, your time has come to shine, all your dreams are on their way. See how they shine.
YD 시사상식. 오늘은 미국 국방부의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위원회를 두고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위원회는 지난 2011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설립됐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는 육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무국을 제공하고 있고 비상근 직원까지 합해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위원회가 설립됐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위원회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60주년 기념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으로 올해 휴전협정 체결 60주년 행사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미국 전역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고 한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등 한국전쟁 참전국에서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5월 27일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에 맞춰서 국방부 청사 안에 한국전쟁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고 7월에는 휴전협정 체결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기념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YD 시사상식, 오늘은 미국 국방부의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끝으로 기자 수첩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식당 운영하는 탈북자 출신의 사장을 인터뷰하셨는데요.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한다는 거 뭐 쉽지는 않은 일인데 더욱이 탈북자 출신이라면은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이민자들이라면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제가 취재한 데이비드 김 사장은 탈북 출신 이민자로서 언어와 문화 장벽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노력과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김 사장이 운영하는 지금의 유향순대가 LA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식당 이름이 유향순대라고요. 저도 순대 굉장히 좋아하는데 메뉴가 주 메뉴가 순대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북한식 순대와 우거지 선지 순대국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북한식으로 빚은 만두도 단골 메뉴라고 하는데요. 북한식만 고집하면 자칫 현지 한인들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보인 생태전골과 내장탕 같은 메뉴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이 청취자들이 보통 궁금해하시는 게 그 미국 식당의 음식 가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거지 선지 순댓국이 약 $7, 여러 가지 순대를 한 접시에 담아주는 건 $16 정도입니다. 생태 해물전골은 $29, 우럭전골은 $31 정도인데요. 수제비와 밥을 비벼주는 것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LA는 사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곳에서는 한식당도 경쟁이 심할 텐데 탈북자 출신이 자신의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흔치는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LA는 미국에서도 가장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LA시 공식 한인 거주자가 50만이라면 실제 인구는 2배 이상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탈북자 출신 가운데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데이빗 김 사장이 유일합니다.
네, 얼마 전에 개업을 한 지 한 2년이 됐다고 했는데 미국 경기가 그동안 좋지 않아서 그 경영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빗 김 사장은 지금의 가게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더욱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가게를 인수해서 아마 도박이나 다름없는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개업 허가가 나기까지 9개월 이상이 걸리면서 장사는 못하는 상황에 가게 임대료는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원치 않는 빚까지 졌다고 말했습니다.
아, 네. 지금 가게 사장은 어떻습니까?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자리를 잡는다고들 하는데요.
예, 지금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타 지역이나 LA 인근에서도 많이들 들른다고 합니다. 또 점심 저녁으로 그 테이블이 가득 찬다고 하고요. 또 데이빗 김 사장도 정확한 매출은 아마 사업가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도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 운영비를 다 내고 조금 남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제 침체기에 흑자 운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고 봐야죠. 네. 또 원치 않는 빚을 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빚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김 사장의 이제 사업 얘기를 들어봤는데 탈북했던 사연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언제 북한을 탈출했나요?
네, 김 사장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 도중에도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김 사장은 북한에 있을 당시 제3국에서 외화벌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깥 세상을 보다 보니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1993년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 3국에서 머물다가 1995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아, 한국에서 정착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왜 미국으로 오게 된 겁니까?
김 사장도 사실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외화벌이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다른 탈북자들을 모아서 식품 사업을 꽤 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오기로 결심을 한 건 아무래도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쳐보고 싶다는 정말 말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 그렇긴 해도 미국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더욱이 그 문화나 언어도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닙니까?
네, 물론입니다. 처음엔 김 사장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각오로 네. 달려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밑바닥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요. 건설 쪽에서 노동을 하고 식당 일에서 설거지 등 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남 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시급도 작고 쉬는 날 없이 눈 뜨면 일하고 또 잠깐 눈 붙이고 다시 또 일하고 이런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일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사장의 부인이 사실 북한 인민군 출신입니다. 탈북한 뒤 한국에서 김 사장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같이 미국에 왔는데요. 워낙에 그 김 사장의 아내에 대한 김 사장의 자부심은 이미 인터뷰에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성격이 활달해서 미국 생활의 어려운 일도 아마 강단과 정신력으로 이겨냈다고 자랑을 했는데요. 김 사장과 마찬가지로 부인도 미국에 오자마자 지난 9년 동안 LA의 여러 대형 식당에서 주방 도우미를 하면서 그 기술과 경험을 익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에 와서 참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서는 그 김 사장 부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LA에서 탈북자 교회 중 하나죠. 빛나라 교회 문정인 목사와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문 목사는 김 사장 부부가 미국에서 이 정도 자리를 잡은 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이제는 단골 손님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혼자 모험을 하고 있는 건데 북한 분으로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참 훈훈한 얘기인데요. 사실 모든 탈북자들이 이렇게 데이빗 김 씨처럼 미국 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탈북자 출신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몇 차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 3년 사이에 미국에서 3명이나 탈북자 중에 미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LA에서 탈북 출신 이민자들을 돕고 있는 재미 탈북자 지원협회죠. 이곳에서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김동진 목사는 그런 면에서 김 사장의 사례는 모범적인 정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미국까지 왔는데 자유를 얻자마자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는 게 너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탈북자들이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후유증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그렇게 김 목사는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점에서 같은 동포를 바라보는 김 사장이 느끼는 바도 클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빗 김 사장은 자신의 식당을 잘 살려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라면 탈북자들이 미국 땅에도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정보라도 작은 정보라도 줄 수 있는 탈북자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앞으로 식당이 더 잘 되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에게 체인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시사와이드 기자수첩 이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사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인사드려야죠.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들으면서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long lonely time. And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Are you still mine? I need your love. Your love, God, speed your love to me. Lonely rivers flow to the sea, to the open arms of the sea. Wait for me, I'll be coming home, wait for me. Whoa.